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새로운 활동이 관찰되고 평산과 강선의 관련 시설에도 지속적인 활동 징후가 포착됐다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에서 IAEA가 지난 8월 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며 영변 핵시설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영변시설에서 원심분리기 시설의 부속 건물 건축을 포함해 새로운 건설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관찰했다며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최근 이란 측과의 회담에서 핵 개발 프로그램 검증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방문해 무함마드 에슬라미 이란 원자력 청장과 아미르 압둘리아히안 외무장관과 만남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를 찾으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이란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에서 영국 해협을 건너던 선박이 어제 전복돼 적어도 31명의 이주민이 숨졌습니다. 제랄드 다르마넹 프랑스 내무장관은 전복된 배에 총 34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성인 여성 5명과 소녀 1명을 포함해 총 31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르마넹 장관은 이번 사고는 그동안 영국 해협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최대 규모의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지 해양경비당국은 지금까지 발견한 시신은 총 27구라고 정정했습니다. 또 2명의 생존자를 구조한 가운데 아직 4명이 실종 상태이며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생존자를 찾기 위해 합동작전을 벌이던 프랑스와 영국 당국은 이날 오후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앞서 영국 내무부는 지난 11일 프랑스에서 소형 선박 등을 이용해 해협을 건너오는 이주민 수가 약 1,000명으로 1일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P통신은 영국 해협을 건너는 이주자 대부분은 아프간과 수단, 이라크 등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망명을 위해 영국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독일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독일 질병통제청은 지난 24시간 동안 바이러스와 연계돼 사망한 사람이 351명으로 늘었다며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발생 이후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총 10만 119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독일은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 이어 사망자 10만 명을 돌파한 유럽 내 다섯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어제 내년 1월 22일부터 육로를 통해 미국 국경을 건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개인 용무로 여행하는 사람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처럼 트럭 운전수나 정부 관리 등의 필수 인력으로까지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로코가 어제 정보활동과 합동훈련 등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압델라티프 로디 모로코 국방장관과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서 만나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두 나라의 국방협력 합의는 이스라엘이 아랍과 처음 맺은 체결입니다. 간츠 장관은 이번 합의로 두 나라가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됐고 국방산업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모로코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과 함께 지난해 미국 정부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한 아랍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 조건으로 서사하라 영토에 대한 모로코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스리랑카 정부가 수도 콜롬보의 항구 개발 사업을 중국 기업에 발주하기로 어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발주처가 결정된 콜롬보항의 동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 사업은 당초 2019년 스리랑카 정부가 일본과 인도와 함께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스리랑카 정부는 올해 2월 인도와 일본 측에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단독 개발을 추진하다가 9개월 만에 중국 국영 항만 기업으로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영변 핵시설에서 새로운 활동이 관찰되고 평산과 강선의 관련 시설에서도 지속적인 활동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의도적 핵활동 노출로 미국을 압박하고 이를 협상력을 높이려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계산이라고 한국의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한국전 종전선언 논의가 문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맑겠습니다. 그러나 평북과 함경도 북부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8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 영하 7도에서 영상 1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도 1내지 2미터도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강선 단지 등에서 핵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영변 핵시설에서 새로운 활동이 관찰되고 평산과 강선의 관련 시설에서도 지속적인 활동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의 최근 핵활동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가 지난 8월 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며 영변 핵시설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변 시설에서 원심분리기 시설의 부속 건물 건축을 포함해 새로운 건설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관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건설 중인 경수로 인근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고 있다며 이는 원자로 건설이나 유지 보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 이후 방사화학실험실 가동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그로시 사무총장은 강선단지와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활동 징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지속되는 핵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며 북한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 안전 조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즉시 협력하고 IAEA 사찰단 부재 기간 대두된 모든 쟁점을 해결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IAEA가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화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9월 열린 IAEA 정기총회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농축 그리고 다른 활동 등 핵 프로그램 관련 작업을 전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도 영변 핵시설 원자로가 가동 중인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교착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핵활동을 노출시켜 미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핵 능력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5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는 흔적을 찾았다고 24일 전했습니다. 38로스는 상업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5메가와트 원자로의 발전시설에서 증기가 나오고 있고 구룡강으로 이어지는 수로 쪽을 향한 보조파이프에서는 물이 계속 방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발전시설 중 적어도 하나가 가동 중임을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38로스는 5메가와트 원자로로 연간 6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면서 이런 신규 활동은 북한이 올해 초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발표한 추가 핵무기 개발의 야심찬 목표 달성에 플루토늄 생산 재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8로스는 지난달 8일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나온 물의 방출이 간헐적으로 관찰됐다며 5메가와트 원자로가 계속 가동되는 정황이 있다고 전했지만 당시엔 발전시설의 증기 배출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도 24일 IAEA 정기이사회에서 발표한 북한 핵활동 관련 성명에서 지난 8월 보고서 제출 이후에도 영변 핵시설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8월 말 발간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 원자로와 관련해 지난 7월 초부터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강선단지와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도 활동 징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IAEA와 삼팔로스의 이런 분석들에 대해 북한 핵활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북한은 남북 정상 간 그리고 미북 정상 간 싱가포르 성명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한 바 있다며 비핵화 합의 정신과 유엔 안보리 결의 취지는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군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영변은 물론 다른 고농축 우라늄 시설 등 핵시설 전반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핵능력 고도화에 집중하는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보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신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핵물질의 생산량을 늘릴 것이고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소형 핵탄두를 만드는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1월 달 8차 강대회에서 김정은이 얘기한 전술 핵무기의 실질적인 개발과 배치를 위한 그런 노력으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출신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는 영변 원자로 발전시설에서 간헐적으로 보이는 증기는 수소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삼중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교수는 강선이나 평산 같은 우라늄 관련 시설과 영변의 삼중수소 생산활동을 연계시키면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의 일환으로 설명했습니다.
플루토늄에서 우라늄으로 옮겨가면서 수소탄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삼중수소를 가지고서 이게 만들어야 되는 게 있어서 강선시설에서 우라늄 계속 생산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영변시설에서 삼중수소를 만들어내기 위한 가동도 같이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한다는 자발적 모라토리엄을 선포한 이후 지금까지 이를 지키고 있지만 올 들어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면서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모라토리엄에 포함되지 않고 입증이 어려운 탓에 유엔 대북 제재를 적용하기 까다로운 핵물질 생산 확대를 통해 미국을 압박하고 이를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게 북한의 계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평산이나 여러 가지 우라늄 재련, 뭐 강산이나 이런 쪽은 증거를 추정만 하지 징후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영변은 뚜렷하게 이게 원자로 가동이다. 또 플루토늄을 추출하면은 우리가 이 객관적으로 증거를 그 포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핵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을 압박을 하는 동시에 대북 제재는 철회하지 않고 본인들은 핵 능력을 제고하고 이게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카드가 영변인 거죠.
김진아 교수는 미한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이 추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이런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지난달 19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이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잠잠한 상황이라며 내년 2월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 도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습니다.
북한은 이제 중국의 어떤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 또 북한이 그래서 미사일 도발해서 동북아시아의 또 긴장 상황을 조성한 게 또 적절한가 그런 모습을 봐서는 미사일이나 이런 강한 이제 무력 도발보다는 이런 원자로의 가동 전환을 계속 노출시키면서 이를 통한 협상력을 좀 높이려는 그런 의도로 보여져요.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미국을 향해 이중기준 철회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자위력 강화 차원의 정당한 주권 행위임을 과시하기 위해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무관하게 도발 행위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미국과의 갈등이 첨예해질수록 중국의 북한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질 것이라며 중국은 고강도 도발이 아닌 한 북한의 도발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한국전 종전선언 논의가 문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미국 언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북한 등 당사국 모두 종전선언에 서명할지가 관건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문안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비핵화에 대한 문구를 어떻게 포함할지를 놓고 교착상태에 있다고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23일 관련 논의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문재인 한국 정부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좋은 첫 단계로서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북한과의 대화를 앞두고 동맹국과 조율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문안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한 소식통은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이 대부분 확정되는 등 문안이 거의 완료됐다고 말했다며 이는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는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의 최근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조항을 어떻게 포함할지는 여전히 쟁점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소식통은 그렇게 난제는 아니라면서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응하게 하거나 최소한 묵살하지 않도록 어떻게 문구화하느냐라는 점에 양측이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폴리티코는 밝혔습니다. 폴리티코는 이어 문구에 합의하는 것은 쉬운 부분이며 어려운 부분은 한국과 북한, 미국 그리고 중국 등 4개 당사국 모두 서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북한은 응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폴리티코는 더욱 복잡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5월에 끝나는 점이라며 차기 정부가 종전선언을 강하게 추진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견해를 보인다며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양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한반도의 긴장을 낮출 수 있는 신뢰 구축 조치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 고위 관리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종전선언 관련 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24일 폴리티코의 보도와 관련한 VOA의 문의에 외교적 대화의 세부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매체가 인용한 고위 당국자의 발언과 동일한 미 정부의 기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한국 언론들은 익명의 통일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선언 협의 상황과 제안 시기와 관련해 한미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 과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종전선언을 한다면 베이징 올림픽에 가서 하는 것보다 그 전에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종전선언 논의에 앞서 미한 연합군사훈련 축소 등 적대정책 철회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화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은 해소될 수 있다며 종전선언에 많은 조건이 있기보다 종전선언을 통해 많은 조건을 해결한다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종전선언과 관련해 조만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한국 측 분위기와 달리 미국 정부는 협의를 계속한다며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26일 종전선언에 대한 미한 간 논의에 대한 질문에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시기, 조건에 관해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We may have somewhat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precise sequence or timing or conditions for different steps, but we are fundamentally aligned.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은 미국이 한국과 종전선언을 포함해 대북 관여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세부 사안에 대해선 이견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17일 미한일 차관협의회 뒤 연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과 관련된 질문에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실히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very satisfied with the consultations we are having both with the Republic of Korea.
셔먼 부장관은 이런 협의가 계속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할 뿐 구체적인 논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상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이 2022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에 대한 조율 합의에 곧 들어갑니다. 양원의 단일안에 최종적으로 담길 한반도 관련 조항의 수정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수감사절 휴회 주간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연말 의정활동에 돌입하는 미회에서 가장 먼저 다뤄지게 될 안건은 새 국방수권 법안입니다. 상원이 이 법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와 표결을 마무리하면 상원과 하원은 곧바로 각각의 법안에 대한 조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척시모 상원 민주당 대표는 추수감사절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 17일 본회의 연설에서 국방수권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이 법안 처리를 빨리 끝내는 데 대한 초당적 관심이 매우 큰 상황에서 처리를 끝내지 못하거나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But the Senate needs to move forward on this bill and quickly. With so much bipartisan interest in getting in.
상하원 조정을 거치게 될 한반도 관련 주요 조항은 Five Eyes로 불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 동맹에 한국 등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와 북핵 역량 평가, 주한미군 규모와 미한 동맹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담은 부분입니다. 상원과 달리 하원의 법안은 Five Eyes의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하는 것에 이점과 한계 등을 담은 국가정보국장의 평가보고서를 내년 5월 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원의 법안에는 또 주한미군 규모와 미한 동맹과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은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힘일 뿐 아니라 역내 모든 동맹국에 확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며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상원의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의 맥락에서 미한 상호 방위 조약과 일치하고 평화적이며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며 미한 동맹을 다시 한번 강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한 조항은 일단 현재로선 상원의 법안에만 담겨 있습니다.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 관련 역량과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국가정보국장의 보고서를 내년 1월 1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상원과 하원의 국방수권 법안에 각각 포함된 한반도 관련 조항은 대체로 당파적 이견은 없는 내용이지만 양원의 조정 합의를 거친 단일화는 최종적으로 어떤 문구가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상원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된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도 상원의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될 경우 하원과의 합의를 거쳐야 최종 단일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화당 로포트먼 상원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미 정부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의정활동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도 신속한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존 코닌 상원 의원은 지난 16일 본회의 연설에서 국방수권 법안의 신속한 처리는 글로벌 위협 환경에 대처하고 군대가 현재와 미래의 적국에 맞서는 데 필요한 훈련과 장비, 자원을 갖추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how we address the global threat landscape and ensure our troops have the training, equipment and the resources they need to counter adversaries.
코닌 의원은 또 점점 더 적대적인 이란의 위협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위협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전 과제가 눈앞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는 지난 60년 동안 매년 국방수권 법안을 의결해왔습니다. 법안은 연말 상하원 조정 합의에 이어 또다시 양원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국제사회의 세부 안건들을 다루는 유엔 총회 6개 위원회가 의제 토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도 각 위원회에서는 북한 등 한반도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고 각국 대표들의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총회 6개 위원회 중 북한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이 다뤄진 곳은 올해도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였습니다. 핵은 물론 재래식과 생화학 무기 등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안들을 놓고 토론을 벌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각국의 입장과 시각이 드러났습니다. 올해 1위원회 회의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전반적으로 북한 문제를 언급하는 나라들의 숫자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유럽 나라들이 일제히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놓은 점입니다. 1위원회 첫 토론의 날인 10월 4일 덴마크와 유럽연합, 스웨덴 대표 등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강한 우려를 제기했고 이후 며칠간 이어진 회의에서도 독일과 프랑스, 아이슬란드, 영국 등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BID를 주장하며 북한을 몰아세웠습니다. 10월 6일 회의에서 발언을 한 에이든 리들 제네바 주재 영국 군축 대사입니다.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es on the 27th of September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리들 대사는 영국은 북한의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 우려하고 있다며 9월 2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발사는 제재가 그대로 유지되고 국제사회에 의해 엄격히 시행돼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자국을 겨냥한 유럽 나라들의 발언에 대해 반박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자국을 언급한 나라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한반도의 위중한 상황의 책임이 북한이 아닌 미국에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왜 북한만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느냐는 논리였습니다. 미국은 올해 1위원회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북한을 규탄하는 움직임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이 이뤄진 2018년부터 관측되기 시작한 분위기가 올해도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1위원회는 물론 다른 위원회에서도 미국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특별정치와 탈식민 문제를 다루는 4위원회와 법률을 다루는 6위원회 회의에서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하면서 미국이 유엔사를 이용해 한국에 대한 점령을 합법, 영속화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4일 6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김인철 서기관입니다.
In order to shift the responsibility for the unleashed Korean War onto the DPRK,
한국 전쟁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고 1950년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은 옛 소련의 유엔 안보리 불참을 미군 산하 통합 사령부를 설립하는 데 이용했고 이후 이를 교묘하게 유엔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북한 문제 제기에 미국은 별다른 반박 없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인권을 다루는 3위원회에선 북한을 비판하는 데 있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특히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인도적 위기 대응 등을 강조한 3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올해도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심파라 제76차 유엔 총회 미국 대표는 지난 17일 열린 3위원회 회의에서 공동 제안국 참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United States is proud to co-sponsor this resolution. Th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s in the DPRK remain dire.
파라 대표는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며 살인, 고문, 강제 낙태, 성폭력, 차별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끔찍한 인권 침해를 밝힌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북한의 현 인권 상황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3위원회에서는 북한과 일본이 각각 역사와 납치자 문제로 서로를 규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10월 7일 제3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기무라 테치야 유엔 주재 일본 대사입니다.
The issue of abductions by the DPRK is a matter of serious concer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serious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는 국권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사회 심각한 우려이자 일본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에 대응한 북한 측 대표의 발언입니다.
Frankly speaking, the DPRK is the very victim of the abduction issue. As attested by history,
솔직히 말해서 북한은 납치 문제의 피해자며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와 같이 일본은 역사상 최악의 전범국이자 납치 국가라는 주장입니다. 이후 양측은 한 번씩 더 발언권을 얻으면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경제와 금융 문제 등을 다루는 이 위원회에선 북한의 국제 차관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지난달 13일 열린 이 위원회 회의에서 개발 도상국들의 경제 문제를 지적하며 러시아가 북한과 쿠바, 탄자니아 등의 부채를 탕감해준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유엔 총회 6개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10월과 11월 토론을 벌인 뒤 이를 토대로 마련된 결의안을 12월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올해는 1위원회가 통과시킨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결의안 3건과 3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1건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한 첫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진전되고 지속되는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21일 발표한 2012년에서 2021년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한 첫 보고서에서 국가 단위의 사이버 공격은 가장 정교하게 이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 당국의 평가에 따르면 사이버 공간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이 주요 위협 행위자로서 전략적 우려의 영역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 나라의 공격에는 컴퓨터 접근을 통한 정부기관에 대한 스파이 행위와 공공민간기관으로부터 민감한 정보를 훔치는 행위, 지적재산을 훔치고 컴퓨터 장비를 파괴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2014년에서 2020년 사이 총 6차례 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이버 공격의 유형을 진전되고 지속적인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북한은 정찰총국 지휘 아래 영화 더 인터뷰 개봉을 이유로 제작사인 미국 소니 영화사의 컴퓨터를 파괴하고 금융기관 간 국제 결제 업무를 하는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훼손해 은행에서 돈을 훔쳤다는 겁니다. 또 워너크라이 2.0 랜섬웨어를 만들고 배포했으며 악성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고 암호화폐를 훔치기 위해 암호화폐 회사를 해킹, 방위산업체와 에너지회사, 상공우주회사와 기술회사뿐 아니라 미 국무부와 국방부를 대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겨냥한 스피어 피싱 공격도 감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보고서에 첨부한 기존의 북한 사이버 역량 보고서에서 북한의 공격은 국제 상거래를 방해할 뿐 아니라 비밀무기와 관련 운반 시스템 프로그램에 자원을 투입해 국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는 사이버 작전을 개발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입했으며 목표물을 공격하는 능력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북한이 절도와 웹사이트 파손, 서비스 거부 공격 등 점점 더 적대적인 사이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사이버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파괴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개발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미 재무부는 돈 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최근 결정을 미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달 26일 보도자료에서 금융기관은 북한이나 이란 금융기관을 위해 직간접적인 계좌 개설과 유지를 금지하도록 한 미국의 광범위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회 조사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이 사이버 공격을 파악하는 과정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먼저 조사관은 공격자가 사용하는 기술과 악성 소프트웨어의 유형과 같은 속성을 확인하고 공격의 기능과 사용된 기반 시설을 살펴본 뒤 공격자의 의도에 대한 분석과 외부의 정보를 결합합니다. 이어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가설을 입증하는 과정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신뢰 수준별 평가를 제공합니다. 평가의 신뢰도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공격자의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반영된 가장 높은 수준과 증거가 명확하고 설득력 있지만 공격 실행자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중간 수준, 특정 행위자를 지목하는 증거는 있지만 정보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낮은 수준으로 나뉩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달 27일 미국 외교의 현대화를 위해 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major stake in shaping the digital revolution that's happening around us and making sure that it serves our people, protects our interests, boosts our.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혁명을 형성하는 데 큰 이해관계가 있다며 미국민에 부합하고 이익을 보호하며 경쟁력을 높이고 가치를 유지하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들과 네트워크, 회사,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디지털 정책국의 신설과 필수적이고 새로운 기술 문제를 담당하는 특사 임명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대한 관심도는 주로 군사적 충돌 위기를 전후해 높아지며 최근 낮아진 관심도는 북한이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터넷 업체 구글의 검색어 분석 시스템인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올해 미국인들이 북한의 영문명인 노스코리아를 가장 많이 검색한 시점은 지난 3월 14일부터 20일 주간이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측과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뉴스가 나온 시점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탈북민들과 미국에 대한 비난 담화들을 내놨던 5월 2일부터 8일 사이 그리고 8월 첫째 주 등도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검색이 높았던 때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검색 빈도수가 높았던 주간들은 최근 5년 동안 미국인들이 북한을 검색한 시점과 비교하면 그 비율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구글 트렌드는 북한과 같은 특정 검색어가 가장 많이 급증한 시점에 100점을 부여한 뒤 이를 기준으로 다른 시점에 얼마나 검색이 많이 이뤄졌는지를 그래프로 만들어 공개합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북한에 대한 검색이 100점에 달했던 시기는 2017년 8월 6일에서 12일 주간이었고 76점을 받은 2017년 4월 9일에서 15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북한의 도발 강도가 높았던 때였는데 특히 2017년 8월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령 괌에 대해 미사일로 포위 사격을 위협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을 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이어 9월 24일에서 30일 주간이 69점, 9월 3일에서 9일이 65점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던 2017년 미국인들의 북한 검색 빈도수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올해 북한 검색이 가장 많았던 3월 14일에서 20일 주간은 5점, 또 검색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다른 시기들도 4점 수준에 머물러 2017년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8년 6월과 2019년 2월은 각각 28점과 8점으로 올해보다는 더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도발 때에 비해선 크게 낮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인터넷 이용자들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조사 범위를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로 확대해보더라도 올해 북한을 검색한 빈도는 미미했지만 북한의 주요 도발 시기인 2017년에는 이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높게 치솟았습니다. 반면 최근에는 사망설이 한창 제기되던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2020년 4월 26일에서 5월 2일 주간을 제외하면 특별히 북한과 관련해 높은 검색이 이뤄진 시기는 없었습니다. 아울러 구글 트렌드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의 검색 경향을 분석하는 네이버 데이터랩의 검색어 트렌드를 통해서도 2017년 4월을 전후한 시점 북한과 관련된 검색 빈도가 매우 높게 오른 반면 최근 몇 개월간 북한에 대한 검색은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북한에 대한 검색은 도발이 한창이던 2017년 최고조를 보였지만 최근에는 그 관심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런 분위기는 비단 인터넷 이용자들의 검색 횟수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 역시 과거 행정부에 비해 북한을 언급하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취임 초기부터 관측된 현상으로 북한에 대한 언급이 줄어든 대신 중국과 러시아, 이란 문제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꽤 흥미로운 주제라며 특별히 지도자의 건강과 지도부 교체 혹은 북한의 나쁜 행동 등이 나올 때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the potential for high clickbait, especially something that is revolving around the health of the leader.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땐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미국 정부조차 북한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최근 미국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더 언급하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도 이런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는 만큼 북한이 뭔가를 하지 않는 한 미국인들의 관심에서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영양 부족을 겪는 북한 주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국제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어린이 영양 섭취도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전 세계 영양 관련 10개의 공동 목표 가운데 3개 부문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주요 정부와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100여 개 기관이 공동으로 매년 발간하는 2021 세계 영양 보고서는 북한이 여전히 아동 영양 부족 문제를 안고 있지만 5세 미만 발육 부진과 저체중, 모유 수유 등 3개 부문에서는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10대 영양 목표는 5세 미만 어린이의 발육 부진과 저체중, 비만, 저출산율, 성인 남녀 비만과 당뇨, 가임기 여성 빈혈, 모유 수유 등을 개선하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 저출산율 부문은 자료 없음으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10개의 목표 가운데 유일하게 빈혈 부분은 진전이 없거나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산모의 빈혈 유병률은 38.9%로 2000년에 39.7%에서 2010년 37.2%로 꾸준히 하락하다 다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아시아 지역 평균 27.1%보다 11.8% 높은 겁니다. 북한 어린이 영양 섭취 문제는 지난 2000년부터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의 발육 부진 비율은 19.1%로 2000년 51%에서 2004년 43.1%를 거쳐 2009년 32.4%를 기록했습니다. 5세 미만 저체중 비율 역시 2.5%로 전 세계 평균인 2%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2000년에 12.2%에서 2004년 8.5%, 2012년 4%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또 생후 6개월 미만의 완전 무유 수유 비율은 71.4%로 2005년에 65.1%에서 증가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 평균치 22%보다 3배 이상 높은 겁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북한 주민의 영양 부족 비율은 47.6%로 2001년 35.7%보다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 35.7%에서 2010년 40.7%, 2015년 44.5% 등 상황이 점차 악화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보고서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불량한 영양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48%가 너무 적게 먹거나 많이 먹어서 저체중 상태거나 과체중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 5세 미만 아동 1억 4,920만 명이 발육 부진을 겪고 있고 4,540만 명이 영양 결핍, 3,890만 명이 비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1억 5,500만 명이 극심한 빈곤에 빠지게 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We are facing a global nutrition crisis. Poor diets and resulting malnutrition.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열악한 식단과 또 그로 인한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상황이 지속적으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며 성인 사망의 25%가 불량한 음식 섭취에서 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성장지연과 영양결핍, 산모빈혈 등 개선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가로 매년 4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수용입니다.
북한이 최근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 발전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자력갱생을 위한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해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조선의 오늘은 최근 북한이 개척자 2021이라는 이름의 컴퓨터 코딩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회에는 중학생부터 성인까지 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내 이런 움직임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과학기술에 기초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전면에 내세워온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23일 BOA에 북한 정권이 과학기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내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트로이 스탱거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컴퓨터와 정보기술 발전에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그동안 널리 알려진 해킹 기술뿐 아니라 인공지능과 이를 활용한 안면인식 기술에도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고 말했습니다. 스탱고론 선임국장은 북한이 이런 기술 개발을 토대로 한 제품을 수출해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스탱고론 선임국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북한에서 컴퓨터 분야에 투입되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은 아직 한참 부족한 상태라며 다른 나라와 같은 발전을 원한다면 컴퓨터 사용 등이 더 일반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제재와 국경 봉쇄 등으로 단절된 상황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 이런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자립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하지만 북한이 자체 역량만으로 컴퓨터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나라도 자체 기술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모든 나라는 기술을 사고 팔며 교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Brown 교수는 북한이 독립적인 기술 개발을 강조하는 건 주체 사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의 해킹 조직과 관련한 미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됩니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 데일리 비스트는 23일 북한 해커들이 중국의 사이버 안보 연구원들을 목표로 삼았다면서 이들은 중국 연구원들로부터 해킹 도구와 기술을 훔쳐내려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달 북한 해커가 제재 전문가를 관리하는 UN 담당자를 사칭해 미국의 제재 전문가에게 이메일을 보내 정보를 빼내려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주한미군으로 복무 중 월북해 39년 동안 북한에서 생활했던 찰스 로버트 젠킨스 씨의 이야기가 미국 텔레비전 드라마로 제작됩니다. 드라마는 북한의 모습과 인간의 생존 본능을 담은 젠킨스 씨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한미군 출신인 찰스 로버트 젠킨스 씨가 북한에서 보낸 약 40년간의 생활을 바탕으로 한 TV 드라마가 미국에서 제작될 예정입니다. 미국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한국의 예산 지원을 받은 영화 제작자 무빙 픽처스의 이 드라마 제작에는 미국의 피터 렌즈먼 감독과 영화 기획자 겸 작가인 닉 오스본 씨가 참여합니다. 렌즈먼 감독은 2017년 영화 백악관을 무너뜨린 사나이와 2015년 게임 체인저 등을 제작한 미국의 유명 영화감독입니다. 드라마는 1965년 주한미군 복무 중 탈영해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거의 40년 만에 일본에 정착한 젠키스 씨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인 마지못한 공산주의자를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젠킨스 씨와 미국 타임 잡지의 짐 프레데릭 기자가 공동 집필한 이 회고록은 지난 2008년 미국에서 발간됐습니다. 회고록은 젠킨스 씨가 한국전쟁 약 13년 뒤인 1965년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탈영해 약 40년 동안 은둔 국가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북한의 모습과 인간의 생존 본능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렌즈먼 감독은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젠킨스 씨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가 아닌 트라우마를 통해 사랑과 희망, 인류애를 찾은 이 신화적인 이야기를 계속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젠킨스 씨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시들거나 죽게 되는 환경에서 살아남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인 젠킨스 씨는 주한미군 육군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1965년 비무장지대 근무 중 탈영 월북해 39년간 북한에서 생활했습니다. 젠킨스 씨는 2008년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의 생활은 지옥과 같았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젠킨스 씨는 2007년 대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탈영 후 북한에서 다른 미군 병사 3명과 함께 수용소에 수감돼 북한 병사들의 감시 아래 주체 사상 학습을 강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nyway, all one of which that GJ idea. And that was GJ.
그러면서 39년 6개월 하고도 4일을 북한에서 보냈다며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국경 가까이도 가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 spent 39 years, 6 months, and 4 days in North Korea. I've never got close to any border.
젠킨스 씨는 1968년 북한군에 나포된 미 해군 정찰함 푸에블로호 사건을 다룬 북한의 선전 영화에 미군 선장으로 출연하기도 하는 등 북한 당국의 대미 선전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1980년에는 북한에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인 소가 히토미 씨와 결혼했습니다. 소가 씨는 2002년 북한 정권이 일본의 납치 피해 사실을 시인함에 풀려났고 젠킨스 씨는 2년 뒤 2004년 두 딸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경유해 일본에 정착했습니다. 젠킨스 씨는 탈영으로 인해 일본에 정착한 해 미국 군법회의에서 금고 30일의 형을 받았지만 형기 단축으로 석방됐습니다. 이후 2017년 말 77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젠킨스 씨는 숨지기 약 한 달 전 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신은 탈영 전 주한미군 복무 중 맡겨진 임무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부대가 국경 접경 지역의 야간 수찰 임무를 맡아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고 베트남으로 보내질 수 있다는 걱정에 시달리며 지내다가 우발적으로 탈영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한국전쟁 이후 탈영해 월북한 미군은 젠킨스 씨를 포함해 총 6명이고 젠킨스 씨를 제외한 나머지 미군은 모두 북한에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접종을 늘리지 않을 경우 내년 3월까지 코로나로 70만 명이 추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앤더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러지 전염병연구소 소장은 겨울철 코로나 환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면서 부스터샷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are 18 or older and you've been vaccinated, fully vaccinated with the Moderna.
파우치 소장은 24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8세 이상으로 백신 접종을 한 지 6개월이 된 모든 사람에게 부스터샷을 권고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부스터샷은 안전하고 매우 효과가 있다며 백신 접종 완료 의미가 이제는 부스터샷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1억 9,59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9%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17살 이하 미성년자의 신종 코로나 확진 사례가 최근 2주 사이 32% 늘었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지난 15주 연속 미성년 신종 코로나 환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다면서 지난 18일 기준 14만 1천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주 전 10만 7천 명보다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에 따르면 이번 주 미성년 신규 확진자는 전체 25%를 차지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어린이나 미성년자가 신종 코로나로 입원하거나 숨지는 사례는 적지만 일부 사망할 수도 있는 만큼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어른에게 널리 보급된 이후 접종을 하지 않았던 어린이들의 신규 확진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전염병이 더욱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백신 전문가인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의 제프리 커버와 폴 오피트 박사는 최근 어린이에게 코로나 백신을 이라는 제목의 사이언스지 기고문에서 대부분 어린이가 무증상 또는 가벼운 증상을 경험하지만 일부는 아주 아프고 소수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린이들이 수막염과 수두, 간염 예방 백신을 맞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면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백신 접종을 유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올해 초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최고 수준까지 오르다 백신 접종과 함께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수는 24일 현재 총 4,800만 명이며 일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는 9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올해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 수는 지난해를 추월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3일 기준 올해 코로나 사망자는 38만 6,233명으로 지난해의 38만 5,343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전체 사망자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13%로 지난해 11%보다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23일 코로나에 따른 봉쇄 없이 백신과 치료제로 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프리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입니다. Americans, their boosters, vaccination requirements are driving more and more people. 자연치 조정관은 경계 인지를 멈추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면서 현재 미국인 82%가 백신을 한 차례 접종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매주 백신을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봉쇄 대신 백신과 치료제에 기반해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현상은 지난주 전 세계 신규 확진자의 67%를 차지한 유럽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지난주 유럽의 하루 평균 코로나 사망자는 4,200명으로 지난해 9월 말보다 2배 정도 늘었고 지난주 보고된 전 세계 확진자 수는 360만 명 가운데 243만 명이 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유럽의 제일 사망 원인이 신종 코로나라면서 내년 3월까지 유럽 내 사망자 70만 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HO는 백신 접종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유럽 내 신종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내년 3월까지 22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내 많은 나라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조치를 철회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로브 버틀러 WHO 유럽 지부장은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럽 내 54%만이 백신 접종을 했다며 불충분한 백신 접종률을 지적했습니다. 10억 명이 사는 유럽 인구의 45%가 백신을 맞지 않거나 접종을 마치지 않은 현실에서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것이 지금 유럽의 정책과 결정자들의 큰 도전 과제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는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 대해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인물 아메리카로 추수감사절을 연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요리작가 세라 헤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36년 11월 25일 일본과 독일이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소련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협력하자는 내용의 방공협정을 체결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로 등장한 소련은 1935년 코민테른 대회에서 자본주의와 파시즘으로 대표되는 독일과 일본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코민테르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국제적인 조직으로 소련이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련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을 느낀 독일과 일본이 1936년 11월 25일 갈수록 세력이 확대되는 소련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또 코민테른의 활동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에 관해 논의하고 그 결과 방공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37년 11월 이탈리아가 방공협정에 가담함으로써 독일, 이탈리아, 일본 방공협정이 완성되고 이후 스페인도 이에 가담하게 됩니다. 1966년 11월 2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제1회 아시아 가네포가 개막됩니다. 가네포는 신흥국 체육경기대회입니다. 1962년 8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제4회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렸지만 주최국인 인도네시아는 아랍국가와 중국의 압력으로 이스라엘과 대만 선수단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인도네시아의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자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신흥국 경기연맹을 창설하고 신생국 간의 경기대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963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제1회 신흥국 체육경기대회 가네포가 개최됩니다. 이후 제2회 대회가 1967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될 계획이었으나 정치적 이유로 취소됐고 1966년 11월 2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7개국의 아시아 국가들만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아시아 가네포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후 1970년 아시아 가네포는 북한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대회는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의 실각과 함께 유명무실해졌고 결국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